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도성민입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2021년에 등록된 아기 이름 목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자 아기에는 리암, 노아, 올리버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지어졌고요. 여자 아기 이름으로는 올리비아, 엠마, 샬럿이 가장 많았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아기 이름 웹사이트라고 불리는 네임베리가 2021년에 미국 아기 이름 작명 순위에 시대적 흐름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아서 또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주간지 피플이 전한 기사에 따르면 2021년에 태어난 미국 아기들의 작명 경향은 샬럿이나 시어도어처럼 전통적 미국식 이름이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름이 상위 순위에 오르고 새 이름의 어원을 둔 여자 이름 렌리의 등장, 또 고대 히브리어로 순수라는 뜻을 담은 자카이 같은 새로운 이름이 등록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1년 미국에서 유행한 여자 아기 이름은 아멜리아, 샬럿, 엘리노어, 남자 아이 이름은 엘리엇, 잭, 올리버입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두루 쓰였던 중성적 이름으로는 아리, 아자랴, 베일러, 벨라미 같은 이름이 보입니다. 신선하면서도 성서의 기반을 둔 이름으로는 얼라이자, 애셔, 아비, 진취적인 이름으로는 에이스, 크리드, 드림, 이든이 보이는데요. 경제 전문 온라인 뉴스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해 인기 아기 이름 순위 592위에 오른 도널드를 언급했습니다. 1930년대 인기 최고였다가 1980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걷고 있었고 2020년에는 610위까지 떨어졌던 이 도널드라는 이름이 지난해 순위가 오른 것은 깜짝 놀랄 일이라고 전하면서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 평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는 이 불안정함 때문에 앞으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짓는 추세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모아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에서는 서재필의 세 번째 이야기 준비했고요. 이야기 미국사, 또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0월의 첫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CIA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박물관. 일반 대중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으로만 일부 전시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박물관이 지난 24일 아주 최근에 기밀 해제된 전시물을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일반 관람객은 허용되지 않았고 로이터 등 일부 언론을 통해서 새 전시물을 공개했습니다. 자, 취재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전시물은 알카에다의 수장 알 자와히리의 은신처였던 5층짜리 흰색 목조 주택 모형입니다. 불과 두 달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한 은신처에 숨어있던 알 자와히리가 발코니에 나와 독서를 한다는 정보가 있었고 그때를 이용해서 무인 항공기로 공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작전 이후에 백악관이 공개한 관련 사진에서도 30cm 크기의 주택 모형 앞에 서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모습이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CIA 박물관에는 2011년 파키스탄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던 오사마 빈 라덴이 들었던 AKM 소총과 2003년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체포될 때 함께 발견된 가죽 잠바 등이 전시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적어도 몇 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비밀이 해제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던 CIA 박물관이 이 알자와히리 은신처 모형처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첩보 활동의 자료를 전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75년을 이어온 CIA의 활동과 업적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을 담았다는 제널레이시스 박물관 부관장의 설명이 있었고요. 최근에 시작한 CIA의 팟캐스트 방송도 CIA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으로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을 첫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국가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미국은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히스패닉 유산의 달입니다. 히스패닉, 그러니까 남미계 인구의 문화와 역사를 기념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여는데요. 1968년 의회에서의 주간 행사를 시작으로 1988년부터 월간 행사를 확대했고 특정 날에 특정 남미 국가를 주제로 한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히스패닉 유산의 달을 맞아서 발표한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 인구의 다양한 면면을 담은 자료를 해시태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준 미국의 히스패닉, 남미계 인구는 6,250만 명입니다. 2010년 5,050만 명에서 약 20%가 늘어난 것인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미국의 인구 증가분의 52%가 남미계 인구일 정도였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에 사는 남미계 인구는 자신을 다인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 300만 명에서 2021년에는 2,800만 명에 가까웠는데요. 인구조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종 분류가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 인구의 상당수는 멕시코계였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히스패닉 인구의 60%, 약 3,720만 명이 멕시코에 뿌리를 둔 인구였는데요. 푸에르토리코가 58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엘살바도르, 쿠바, 도미니카와 과테말라, 콜롬비아와 온두라스계가 각각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히스패닉 인구는 베네수엘라계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172%, 66만 명이 늘었고요. 도미니카 공화국과 온두라스, 과테말라계도 50% 이상 인구가 늘었는데 멕시코 출신은 같은 기간에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에서 남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남미계 인구는 1,580만 명, 전체 40% 정도로 미국에서 남미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요. 텍사스도 남미계 인구가 1,190만 명으로 백인 인구수를 앞질렀습니다. 미국의 남미계 인구는 이민자보다 신생아가 그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남미계 인구 5명 중에 4명은 미국 시민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순서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기사가 VOA 한국어 방송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 이번 주 독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이 한국 대표부 설치를 승인했다는 기사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새 전략 개념에 따라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토가 한국 대표부 설치를 승인했다는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그러면 나토의 한국 대표부는 어디가 됩니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합니까?
네. 벨기에 주재 한국 대사관이 나토 한국 대표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상주 대사 지명 그리고 나토 승인 등의 절차가 이어질 텐데요. 약 6주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요. 주 벨기에 한국 대사인 윤순구 대사가 겸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나토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북대서양 이사회는 한국을 적극적인 나토의 파트너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과는 2005년 이후에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비확산, 사이버 방위, 테러 방지와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인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어떤 기구인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나토는 냉전체제 아래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1949년에 만들어진 집단 방위기구입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를 포함하는 30개 나라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은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나토 대표부 설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계기가 됐다고요?
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한국과 나토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 등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미국 조 바이든 정부도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인도태평양에서 지키려는 게 유럽에서 나토가 지키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서 나토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북한이 중고 컨테이너 화물선을 구매한 정황 관련 뉴스가 또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군요.
네, 타이완 회사가 소유했던 중고 컨테이너 화물선인 SF 블룸호를 북한이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북한과 중국의 해상을 운항하고 있다는 게 이 선박 주저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마린 트래픽은 AIS라고 하는 자동 식별 장치로 선박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박의 이름 같은 기본 정보가 자동 식별 장치 AIS에 담겨 있어서 외부에서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데요. 국제 해사 기구 번호와 연결된 이름은 SF 블룸호 AIS로 확인된 그러니까 이 선박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은 부양 2호였습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선박명은 바꿨지만 아직 국제 선박 등록 체계에 새 이름을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이 선박을 언제쯤 구입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2021년 7월경인 걸로 추정됩니다. 마린 트래픽은 타이완 회사 소유의 이 선박이 지난해 7월에 갑자기 소유주가 변경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유주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선박이 북한 선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네, BOA가 UN의 선박 등록 정보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기 약 한 달 전인 6월에 중국 홍콩의 사무실을 둔 키노 에버 트레저사가 이 선박의 새 주인으로 등재됐고요. 이때 탄자니아에서 팔라우 깃발로 바꿔달면서 이름을 더블 해피니스 1호로 바꿨다가 다시 올 3월에 SF 블루모로 등장했습니다. 유엔 선박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이 선박 전적을 알 수 없음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설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선박의 정보가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부양 2호가 9월 초에 북한 남포를 출발해서 9일에 중국 루크항으로 그리고 18일에는 다시 이 북한 남포로 되돌아온 항적을 보면 북한과의 연관성을 넘어서 이 선박 모항이 남포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94년에 건조된 부양 2호는 길이가 84m, 중량 톤수는 3,285톤의 중소형급 컨테이너용 화물선입니다.
네. 자, 이 사안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 북한의 선박 구매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에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의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따라서 부양 2호가 이 타이완, 홍콩 해사를 거쳐서 북한 깃발을 달기까지 유엔 제재 규정을 거듭해서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위장 회사를 동원해서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행위는 최근 몇 년간 자주 관측됐는데요. BOA에서는 북한이 한때 한국에 소유했던 만 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독자들의 관심이 많았군요.
네,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며,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정확성과 기능을 시험해 보는 것 같다는 전문가 진단이 실린 기사가 많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에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KN-23에 대한 분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이 KN-23은 지금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동 능력이 있으면서 저고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비교적 어렵다는 설명을 했고요.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기존의 액체 연료를 쓰는 스커트 미사일보다 병찬선이 짧은 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KN-23은 아직 실전을 통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미사일 적중률로는 기존의 북한 미사일보다 훨씬 높다고 전망했고요.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적중률 자체는 덜 중요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한국은 이 미사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고도 60km, 거리 약 600km를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고요. 러시아산을 개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고요.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이 순간적으로 높게 솟구치면서 변칙 비행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성을 시험해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정확성 그리고 기능을 시험해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면서 기존의 미사일보다 재래식 전쟁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걸로 보인다는 설명인데요.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비해서 공군력이 떨어지는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KN-23 같은 미사일을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의 공군 기지를 목표로 할수 있다고 벤 디펜 전 차관보는 간측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네,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다층의 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N-23 같은 미사일의 종류는 탄도가 높이 솟으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의 방어 권역에 들어가고요. 낮게 강화하면 패트리엄 요격 미사일의 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방어를 아우르는 다층의 방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방문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전한 기사 보겠습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 DMZ 방문은 미국의 방위 공약을 최고위급에서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평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와 함께 강력한 대북 신호를 발신한다는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분석이 VOA 보도에 실렸습니다. 또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타이완 비상사태 시에 한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한 내용이 담긴 기사입니다.
네. 자, 먼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이 이루어진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로널드 레이건 호를 비롯해서 미 항모 전투단이 한국에 전개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건데요. 미한 동맹에 대한 도전에 맞서서 미국이 다양한 체계, 기술, 능력을 가용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북한에 직설적으로 알리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DMZ 방문이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군요.
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이 한국 내에서의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한국의 대중들은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독자적인 핵 능력 확보를 예전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알려야 할 부담이 미국에 더 가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재필의 세 번째 순서로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되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재필은 4년제 고등학교를 3년 만에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 서재필의 진로에 다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홀렌베게 지원을 받아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라파예트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홀렌베게는 서재필이 조선의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서재필의 대학 진학 후원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이제 서재필은 다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데이비스라는 워싱턴 DC 소재 대학 영문학 교수가 친구인 스콧 교장을 찾아 윌크스베리에 들렀던 것입니다. 스콧 교장은 그에게 서재필의 상황을 소개했고 데이비스 씨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학예관인 오티스 메이슨 앞으로 서재필에 대한 소개장을 써줬던 것입니다. 소개장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간 서재필은 스미스소니언에서 임시직으로 미술품 감정과 정리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후 메이슨은 서재필을 미 육군 군의감 산하 의학도서관 관장인 존쇼 빌링스에게 소개했고, 빌링스는 서재필을 의학도서관의 정식 사서로 고용했습니다. 의학도서관 사서를 근무하면서 서재필은 동양의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책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서재필은 이렇게 의학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생겼는데요. 바로 의학입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자대학교 이황지 교수는 의학은 서재필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듯이 어떨 때는 우연도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처음에 의학을 선택한 것은 이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파에트 대학에 합격하고도 이제 그 지원이 끊겨서 대학을 못 가게 됐거든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를 구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워싱턴 DC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잘하니까 미국 그 옆에 있는 또 그 도서관, 박물관 뭐 겸하는 미 육군 군의감 산하 의학도서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한문으로 된 동양의학 서적을 새긴 작업을 맡게 됩니다. 당연히 이 서재필은 한문 잘하고 또 한국어도 당연히 잘하고 그다음에 일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페리 힐맨에서 영어도 이제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서재필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군의감 소속 의사들과 친하게 됐고 아 의사라는 것이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무를 하고요.
이제 서재필은 막연한 꿈이었던 의학 연구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빌링스 관장은 서재필에게 먼저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의과 대학 입학 자격을 갖출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1888년 가을부터 콜롬비안 대학교 야간부 과정인 코코란 과학 학교에 입학해 1년간 다녔고 마침내 1889년 가을 워싱턴 소재 콜롬비안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시기에 서재필은 의과대학 수업 외에도 실력을 키워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미국 병리학의 창시자인 조지 스턴버그 박사와 육군 군의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월터 리드와 만났던 것입니다. 스턴버그 박사는 의학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서재필을 의학박물관 부설 병리학 실험실장인 리드 소령에게 실험 조교로 쓰도록 했습니다. 리드 소령과 함께 서재필은 당시 최신 실험 방법을 익히며 의학연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한국숙명여대 이황직 교수는 이를 통해 서재필이 세균학과 공중보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제 서재필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서재필은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의학을 할 것인가. 서재필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게 당시 첨단 학문이었던 세균학 그리고 공중보건학.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관심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재필은 귀국하게 되면서 귀국까지는 사실은 염두에 뒀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공중보건을 개선하고 세균학을 발전시켜서 조선인들을 위생문제를 개선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896년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리고 독립대표 활동할 때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사업도 했습니다만 다시 의학에 복귀해서도 이 분야를 전념했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귀국 활동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적십자 협회라든지 대한의학협회 요즘 이제 의사협회라고 하는데요 힘을 합쳐서 국민 보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서재필에게 의학은 과학적 합리성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계몽적 시도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재필은 3년간 오전에는 대학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의학도서관과 박물관에서 일했습니다. 훗날 서재필은 당시 대학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의과대학 생활은 매우 재미있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돌아와 사물을 봤다. 법률을 배우려다가 의술을 배우게 되어 처음에는 마음에 불만이 좀 없지 않았으나 강의를 들어가는 동안에 차츰 재미가 나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가령 눈을 배울 때는 눈이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제목으로부터 눈의 위치, 사명, 동작, 병의 종류, 치료 방법, 수술 여부에 이르기까지 그것 한 가지를 완전히 맞춰놓은 후에 다시 다른 기관, 즉 입이라든가 귀라든가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순서를 배워가게 되니 여간 재미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학생으로 선생의 강의만 듣지 아니하고 혼자 연구도 하였는지라 그것도 과연 선생의 의견과 맞는가 아닌가를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선생의 강의 시간이 무척 기다려졌다.
서재필은 1892년 3월 17일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의학사 학위 MD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로써 서재필은 조선인 최초로 서양 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 됐고 콜롬비안 대학교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졸업생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후 1년간 서재필은 인근 가필드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았고 마침내 1893년 4월 정식 의사 면허를 얻었습니다. 이후 1894년 서재필은 의학도서관과 박물관의 공직을 사임합니다. 당시 서재필은 가필드 병원에서 근무했고 동시에 콜롬비안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실은 서재필의 결혼 사실을 알리는 신문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임스 화이트 대위 부부가 막내딸 뮤리엘 조세핀 암스트롱 양의 결혼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신랑은 의사 필립 제이슨으로 워싱턴의 저명한 의사이자 워싱턴 소재 의과대학에서 현미경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워싱턴의 의사라는 기사 내용대로 서재필은 당시 워싱턴의 가필드 병원 소속 의사였습니다. 한편 서재필은 대학 재학 중이던 1890년 6월 10일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윌키스베리의 루전 카운티 법원에서 귀화 자격 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시민권 신청 서류에 기재한 서재필의 영문 이름은 필립 제이슨이었습니다. 무려 서재필에게 운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앞서 서재필의 결혼식 기사에 실렸던 여인 뮤리엘 암스트롱입니다. 그녀와 서재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재필이 묵던 워싱턴의 호텔에 뮤리엘의 가족이 묵게 되면서 그녀와 알게 되었다는 아주 간단한 회고만 전합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1894년 6월 20일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당시 이들의 결혼식을 알리는 신문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결혼식은 워싱턴의 커비넌트 교회에서 수요일에 거행될 예정이며 결혼식이 끝나면 화이트 대위의 저택에서 피로연이 이어집니다. 제이슨 부부는 7월 20일 이후 노스웨스트 14번가 916번지의 자택으로 돌아옵니다. 신부는 미국 철도편사업 창설자인 조지 암스트롱 대령의 막내딸입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서재필 세 번째 시간으로 그가 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되고 결혼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의 25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20년 미국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출신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진보적인 정책을 더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미국이 새로운 국제연맹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열망에 지쳤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보수적인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두 명의 대통령,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허버트 후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출신 보수파였습니다. 이 세 대통령 모두 대체로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들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른 나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1932년 선거에서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의 등을 돌린 미국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20년대에 보수적인 공화당 정책들이 1930년대에는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다 진보적인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변화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성장의 시기였고 기업 활동이 힘을 얻는 시기였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Business of America was business. 미국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기 다른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 워런 하딩과 허버트 후보 역시 생각이 같았고 기업을 중시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1920년대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성장은 1929년 10월 주식시장 붕괴와 함께 갑자기 끝났습니다. 10월에 여러 주요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주가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미국인이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더는 경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는 혼란에 빠졌고 기업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종식하기에 필요한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미국인은 끔찍한 경제 불황에 대해 후보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경제 대공황을 끝낼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획기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인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은 결국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끝났습니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후보의 당선은 미국 정치에서 힘의 균형에 변화를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계층에서 인재를 등용해 노동조합 지도자 같은 이들을 주요 요직에 앉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유태인들, 흑인들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러시아 이민자 출신 미국인들도 중요한 자리에 올렸습니다. 이런 미국인들은 민주당에 투표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답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는 미국인들이 미국의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20년대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개인의 일상생활에 정부 개입이 거의 없었고 경제성장에 주력화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맞았고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연방정부는 실험적인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는 가난한 미국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빈곤층에게 음식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농민을 위한 주요 정책을 만들고 또 주식시장의 규제를 설정하고 댐과 도로, 공항을 건설하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갔습니다. 이 시기 미국 정부는 이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지고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전보다 미국인들의 삶의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사회적 저항이 커졌습니다. 일부 흑인들은 불공정한 법과 관습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의 많은 흑인이 북부와 중부 지역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인물은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노시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com을 창업하고 2021년 세계 제2위의 부자로 떠오른 기업가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com을 시작으로 언론사, 식품연쇄망, 민간우주개발회사 등 수많은 사업체를 거느린 기업인입니다.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조스의 2021년 기준 실질 자산은 천문학적 규모인 2,0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명이 제프리 프레스턴 베이조스인 이 억만장자는 1964년 1월 12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 테드 조겐스는 18살, 어머니 제클린 자이스는 17살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제프를 낳은 지 1년도 못 돼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프를 데리고 쿠바 출신 마이크 베이조스와 재혼했습니다. 제프는 자신을 길러준 양부의 성을 따 그때부터 제프 베이조스가 됐습니다.
제프의 가족은 그가 10대 시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주했습니다. 제프는 그곳에 있는 마이애미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할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남다른 흥미를 갖고 있던 그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해 컴퓨터와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986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그는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가 여러 금융투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베이조스는 투자회사인 D.E. 쇼에서 불과 30살 때 연봉 100만 달러를 받는 최연소 부사장이 됐습니다. 그는 이때 첫 부인 맥킨지 터틀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보수도 좋은 직장이었지만 베이조스는 전자상거래라는 아직은 생소한 분야로 방향을 바꾸는 도박을 단행했습니다.
The wake-up call was finding this startling statistic that web usage in the spring of 1994 was.
베이조스는 1994년 봄 자신은 웹 사용자가 연간 2,300배나 늘어난다는 놀라운 통계를 알게 됐고 그러한 급성장 추세에 맞추는 사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책은 어디서 사든 품질이 같고 배송도 쉽다. 출간된 책의 종류는 셀수조차 없이 많은데 이를 모두 갖춘 책방이란 없다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투자업계를 떠난 그는 워싱턴주 시애틀로 자리를 옮겨 온라인 서점을 열었습니다. 많은 책을 진열해 놓고 고객을 맞는 책방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받아 보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장래를 알 수 없는 이 사업에 맨 처음 투자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둔 30만 달러를 아들의 사업에 과감히 투자한 것입니다.
회사명을 Amazon.com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은 1995년 7월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Amazon.com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아마존에는 한 달 이내에 미국 전역과 세계 45개 도시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개점 두 달이 되자 한 주 판매고가 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베이조스는 물론 다른 어떤 직원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1997년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기존의 사업체들이 이미 전자상거래를 겸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전자거래만으로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런 회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년 후 아마존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쟁사들을 따돌리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올라섰습니다.
베이조스는 이윤이 적더라도 경쟁사보다 무조건 싸게 판다는 전략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제품이라도 배달을 해주고 주문과 반품 처리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런 전략이 한때는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하기도 했지만 베이조스는 CD와 비디오 등으로 판매 상품을 다양화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소매망과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의류, 전자기기, 장난감 등도 판매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파는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미국 타임즈는 1999년 올해의 인물로 베이조스를 선정했습니다.
2007년에는 휴대용 전자책 단말기 킨들을 출시했습니다. 독자들은 킨들로 책을 읽기도 하고 내려받기도 하고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 아마존닷컴은 줄곧 미국 전자책 시장 1위를 고수했을 뿐 아니라 2011년부터는 아마존 판매 전자책 수가 종이책을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베이조스와 아마존닷컴은 미국 독자들의 책을 읽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90년대 초 많은 닷컴 회사들이 파산했지만 아마존은 1995년 51만 달러 매출에서 2011년에는 무려 170억 달러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직원들을 혹사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의 항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베이조스는 해결책으로 2018년 말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식품 사업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2017년 친환경 식품 연쇄망 홀푸드를 137억 달러의 현찰로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도 주고 2시간 이내에 배달도 해주는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경쟁업체들을 인수하며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갔습니다. 그러한 확장에 베이조스는 야비한 행위라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 8월 5일 베이조스의 이름이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가 권위 있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매입한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2억 5천만 달러의 신문과 그 계열사를 매입했습니다. 그레이엄 가문이 4대째 운영해오던 전통있는 신문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뉴스 산업 곳곳에 변화를 가져오는 인터넷, 갈수록 빨라지는 뉴스, 장기적인 수입원의 고갈, 새로운 경쟁 등 변화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경영난에 봉착했던 포스트사는 2016년 흑자로 돌아섰고 그 후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수입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주여행에 관심이 많았던 베이조스는 2000년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탐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정부 기관인 항공우주국 나사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10여 년 로켓 발사와 안전 착륙 등 다양한 시험을 거친 블루 오리진은 드디어 2021년 7월 20일 텍사스 서부 사막지대의 발사장에서 처음으로 민간 우주 관광객을 태운 로켓 뉴 셰퍼드를 발사했습니다.
6, 5, 4, Command Engine Start, 2, 1.
캡슐에는 제프 베이조스 자신과 그의 동생 마크, 82세 고령인 월리 펑크, 18살의 네덜란드 청년 올리버 데이먼 등 4명이 탑승했습니다. 발사한 이후 10분 19초 만에 제프 베이조스 등 4명을 태운 캡슐이 무사히 사막 위에 착륙했습니다. 2021년 12월 11일에는 방송인도 탑승한 세 번째 우주여행이 실시됐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이들 비행은 우주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선에 인색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도 부를 이룬 사람의 책임은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over time you have an obligation to do is to think about the ways wealth can be used.
그는 재산을 효과 있게 쓰이도록 나누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 노력, 집중, 근면은 돈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2018년 무주택 가정을 돕기 위한 베이조스 데이원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2020년 2월 베이조스는 베이조스 지구 기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2021년 7월 아마존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고 경영일선에서 27년 만에 내려왔지만 직함이 이사회 집행위원장으로 달라졌을 뿐 아마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각종 자선사업과 워싱턴 포스트 경영 그리고 우주에 인간이 거주하는 기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향해 2022년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아마존.com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